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 주의 성전과 각자의 전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동일한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며 주를 향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함께 은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 나누게 하시고 말씀이 심겨진 삶의 자리에 주의 믿음의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 벳바게에 도착하셨다 본문은 말합니다. 학자들은 벳바게가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던 마을로 아마도 감람산 동편에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만일 그 추측대로 벳바게가 감람산 그 동편에 있었다면 벳바게에서는 예루살렘이 매우 잘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이 매우 가깝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은 제자 둘을 벳바게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 가면 메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터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혹여 누군가가 왜 그것을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 보내줄 것이라고도 그리 알려주셨습니다. 나귀를 끌고 와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결국 그것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공생애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육로에서 무엇인가를 타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가까이 보이는 이 도착 직전의 상황에서 나귀를 꼭 타셔야만 하는 상황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려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과 동시에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확실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는지에 대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이리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했던 그 주님의 의도,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구약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은 구약의 두 말씀을 함께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함께 이 말씀에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좀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것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이 의미하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내용은 이사야 62장 그 11절의 내용을 많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두 말씀은 각각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각각의 말씀들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62장 11절 말씀 살펴봅니다. 이사야 62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그리고 이사야 62장 11절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주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은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린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이사야 62장 11절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표현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시온의 딸입니다. 표현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세 말씀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시온의 딸입니다. 비교적 좀 단순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허나 이 단순해 보이는 시온의 딸이란 표현은 예상보다 이스라엘과 특히 예루살렘에게 있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시온의 딸이란 이 표현은 특별히 예루살렘과 그 성 주민들을 나타내는 그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예루살렘만을 뜻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 그리고 상황적 조건 조건이 있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어떤 일련의 상황에 처해 있는 때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그 상황은 예루살렘과 그 성 주민들이 대적들에게 완전히 패배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약하고 처참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소망은 전혀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적인 전제가 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표현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소망의 인생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제일 바랄 것입니다. 즉, 네 삶을 뒤바꿔 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결국 구원자를 기다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초반에 보시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처참한 상황 중에서도 곧 메시아와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 가운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멸망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회복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류가 바로 시온의 딸입니다. 그래서 인류도 시온의 딸처럼 죄로부터 모두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응답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62장 11절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그 두 말씀의 성취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야말로 온 인류가 진정으로 그렇게 기다려온 구주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또한 온 인류가 줄곧 기다려온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심치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향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소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사야 62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를 잘 기다린 자에게 상급이 있음도 또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62장 11절 후반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네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과 보응은 곧 구원과 영생, 부활의 약속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기다리며 주님을 온전하게 맞이한 자들에게 이 상급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받은 인생은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 예정되어져 있었던 모든 사망의 공포에서부터 자유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기쁨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정체성, 예수님은 겸손하고 순결한 모습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만약 세상의 다른 보통의 왕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왕이었다면 그는 힘과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두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는 분명히 다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두가 기다려온 구세주요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만큼의 환대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전혀 다른 겸손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께서 타고 입성하신 그 나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왕과 존귀한 자에 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의 예수님은 일부러 그것을 택하셨고 그 나귀를 통하여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과 그 이유에 대하여서도 이미 구약 말씀에 나타나져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고 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 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7절과 누가복음 19장 35절의 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스가랴서의 이 말씀처럼 그냥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겸손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은 겸손을 빼놓고는 이야기 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겸손,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 자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모두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일 주님에게 이 겸손이 없으셨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여 지셨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고 결국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타신 나귀,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순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귀가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것을 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란 곧 순전하시고 정결하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순전하신 분이심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 주실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 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많은 뜻들을, 많은 의미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탈 것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주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한 이유는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바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들, 정치적인 소망으로 우리 주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자신들의 기대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무너지자 여러분 이들은 제일 먼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 보십시다. 이들은 주님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리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는지에 대해 이들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오셨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바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들만이 우리 중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의 해결을 위해 소망 없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린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겸손하셨고 그는 순결함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퇴속해 주시기에 충분한 분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을 때야말로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주님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 진정으로 깊이 묵상하며 주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것도 모른 채 그저 호산나 외쳤던 예루살렘 성 사람들처럼 되어지지 않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실 주님임을 알며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의 영광의 왕 되시고 주님만의 평강의 왕 되시고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온전한 주님의 이해들을 갖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에 주시며, 당신은 하늘과 땅에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물을 끓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주님이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주께 예배하 찬송하네. 찬송,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에, 호산나 다윗에,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계신, 높은 하늘에 영광의 예수 주 메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며,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예수 그리. 우리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으로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네 예수 주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나의 예수 주 메시아 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 되시고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 되십니다. 나의 바람과 이해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성경 가운데에 나타내 주신 그대로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말씀들이 주님을 나타내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그 정체성과 의도 알지 못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예수님께 빗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 오신 그 뜻과 의도와 목적들을 온전히 잘 알아 또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바람과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 되신 주님이신 것 겸손하시고 순결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속해 주시기 위하여 충분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딸처럼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봄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 구원과 영생 부활의 소망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